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13일 저가 수입품의 면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무역법 301조와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대상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나브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부위원장은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정자산거래 플랫폼들이 구멍을 통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딜런 부위원장이 말한 구멍이란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때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 규정을 말합니다. 가격이 800달러 이하인 품목은 무관세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면세 한도는 200달러였는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800달러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방침은 가격이 800달러 이하더라도 면세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같은 규정안은 테무와 쉬인을 비롯한 중국산 저가 제품 유통 경로에 대한 규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 자료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에 연간 1억 4천만 건 정도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0억 건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인 테무와 온라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인 쉬인에서 비롯됐다고 관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통제 지역으로 잡혀갔던 전쟁 포로와 민간인 등 49명이 귀환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두른 짧은 머리 남성들과 웃는 모습의 여성들 그리고 10대 소녀로 보이는 인물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군, 국가방위대, 경찰, 국경수비대 소속의 전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간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아조우스탈 수비대의 일부를 추가로 석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조우스탈 수비대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첫 해인 지난 2022년 마리우폴 함락 직전 현지에서 저항했던 병력들을 가리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영웅인 빅토르 이우츠크 군의관도 집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이달 27일부터 품목별로 시행합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1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중국 관세 정례 검토 완료 결과 자료를 내놓으면서 전기차와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 태양전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인상한 관세율의 적용 일정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해당 품목들의 관세율 인상 방침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인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00%로 급격히 상향됩니다. USTR이 이날 내놓은 계획에 따라 전기차 관세 100%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25% 부과는 이달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가운데 비전기차 용도에 대한 25%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50% 관세율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영구 자석 등에 대한 25% 관세율은 2026년부터 발효됩니다. 이스라엘군의 특수부대가 이번 주 초에 시리아의 정밀 미사일 공장을 급습해 파괴했다고 악시오스와 뉴욕타임스 등이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은 이 공장을 이란이 만든 것으로 파악해왔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특수부대원 수십 명이 지난 8일 밤 헬리콥터로 하강 침투해서 지하에 있는 미사일 제조시설을 파괴하고 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작전은 이스라엘 공군의 최정예 조직인 샬다그 부대가 주도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파괴된 시설은 시리아에 설치된 이란의 가장 핵심적인 미사일 공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와 조율해 지중해에서 약 2018년께부터 40km 떨어진 마시아프 인근의 지하에 짓기 시작한 미사일 공장이라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올해 추석은 다음 주 화요일인 17일이죠. 북한은 음력 8월 15일 하루만 휴무일이지만 한국은 추석을 전후로 하루씩 공식 휴일이 사흘이고요. 13일 금요일 어제부터 본격적인 명절 이동 인구가 쏟아졌으니까요. 주말을 포함하면 올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추석 명절로 닷새에서 엿새 정도를 쉬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차례상 차리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또 명절 차례 지니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예전처럼 귀성인파, 귀경인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긴 연휴를 활용해서 여행을 나서는 사람들 소식이 이제 명절마다 뉴스가 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이번 연휴 기간에 하루에 20만 1,000명 정도씩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추석 연휴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0년에 1.9%, 2021년에 2%, 그 후로 3.2%, 9.3%에서 올해는 11%가 넘었는데요. 해외여행 계획 중인 10명 중 7명은 비교적 가깝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을 선택했는데 일본하고 베트남행이 제일 많았습니다. 가족, 친척과 떠나는 해외여행객이 61%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친구와 연인을 동반한다는 사람이 20% 정도, 직장 동료와 또 여행 간다는 사람도 4%네요. 혼자 여행 갑니다 한 사람은 12%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추석에 가족이나 친지를 찾는다는 사람은 한 64%였고요. 나머지는 연휴에 쉬거나 여행하거나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명절에 선물이나 용돈으로 준비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60% 정도가 10에서 50만 원, 미화로 70에서 370달러 정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7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먼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9월 14일 토요일 오늘 북한 모든 지역 흐리고요. 오후에 북부 지역부터는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15일 일요일에도 황해도와 강원도 평안남도 일부 지역은 비가 계속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입니다. 낮 최고는 지역에 따라 15도에서 30도 정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2도고요. 개성은 23도, 함흥 원산 19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8도, 개성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와 원산은 25도, 함흥 26도, 청진의 낮 최고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5m, 먼바다도 2.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리다가 비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앞바다 쪽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In the face of repression and in the face of adversity, we have serious concerns.
네, 베네수엘라가 지난 7월에 대선을 치렀지만 야권과 국제사회 일각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는 최근 스페인으로 망명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베네수엘라 정부 곤란과 국제사회의 반응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러시아가 간첩과 사보타주 활동을 한 혐의로 영국 외교관 6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정가국세에 맞서 면세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진입한 중국이 은퇴 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영국의 외교관들을 추방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연방보호국 FSB는 간첩, 스파이 활동과 사보타즈, 즉 이 방해 공작 징후를 보인 모스크바 주재의 영국 외교관 6명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FSB는 성명에서 다른 영국 외교관들도 비슷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일찍 귀국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추방시키는 영국 외교관들에게 러시아가 적용한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관장하는 영국 외무부 부서가 정치 및 군사 상황의 고조를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패배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이 있다고 FSB는 설명했습니다.
네.
또 드러난 사실은 해당 부서가 파견한 영국 외교관들의 행위가 러시아 안보의 위협이라고 여기에 근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FSB가 제공한 문건들에 근거해 런던, 영국 정부가 한 많은 비우호적인 조처에 대한 대응으로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스파이와 사보타주 활동을 한 징후를 보인 모스크바 주재의 영국 대사관 정치부서 소속 6명의 승인을 종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의 영국 외교관 추방 조처에 영국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영국 외무부가 성명을 내고 자국 외교관들을 겨냥한 FSB의 비난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13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외무부는 우리는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사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또 서방 측에 경고를 했군요.
네, 푸틴 대통령은 12일 관영 TV에 서방 측이 지원한 장거리 무기를 우크라이나가 쓰는 것에 관해 경고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Если это решение будет принято, это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ничто иное, как прямое
네, 만일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나라들과 미국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물론 분쟁의 본질을 크게 바꾸는 것이며 나토와 미국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와 싸우는 것을 뜻한다고 푸틴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들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서방 쪽에 계속 요구를 해왔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무기를 지원한 나라들은 그런 요청 들어주기를 주저해왔습니다.
네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써도 이것이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 서방 측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그 능력이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미사일로 아주 멀리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목표가 있는 곳에 미사일 비행 경로에 대한 위성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런 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3일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만일 미국이나 나토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면 그건 나토와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동안 서방 측이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하는 것을 주저해왔다고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좀 그런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 보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네, 몇몇 언론은 미국과 영국이 이 문제를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계속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 정부 안에서 이걸 허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을 백악관이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최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자, 13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죠.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그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고 이 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영국이 러시아와 분쟁을 추구하지 않으며 그건 영국의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스타머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는 텔레비전 토론 더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12일 애리조나주 유세에서 말인데요.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But she immediately called for a second debate, which means that she was like a prize fighter that lost a fight. We had two debates.
해리스 후보가 권투 시합에서 진 선수처럼 TV 토론이 끝나고 2차 토론을 바로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후보와 각각 한 차례씩 토론했고 모두 성공했기 때문에 세 번째 토론은 없다고 트럼프 후보는 못 박았습니다. 앞서 그는 본인 사회연계망 서비스 소셜미디어에서도 같은 말을 했었죠.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이날 유세에서도 세금 문제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공약을 내놓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집권하면 초과 근무, 오버타임이라고 하죠. 이 수당에 매기는 세금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8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이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워싱턴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이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로 경관, 간호사, 공장과 건설 노동자, 트럭 운전사, 그리고 가게 운용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같은 날 12일 해리스 후보도 유세를 했군요.
예,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유세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가 공직에 적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네.
해리스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People who saw him every day,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his defense secretary.
네, 과거 트럼프 후보를 매일 봤던 사람들, 그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비서실장, 부통령 등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미국에 경고했다는 겁니다.
네.
한편 해리스 후보는 2차 TV 토론의 당위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번 대선과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와 추가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이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혐의 가운데 일부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예,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의 스콧 맥카피 판사는 트럼프 후보에게 적용된 관련 혐의 10개 가운데 2개를 12일 기각했습니다. 그는 기각된 혐의가 조지아주 법이 아닌 연방 관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 문건에 따르면 맥카피 판사가 기각한 혐의는 허위 문서 작성과 위조 음모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서 아주 값싼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테무, 슈인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현재 미국에서 이른바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12일 이들 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그 어떤 면세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현재 미국은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이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후 800달러 이하의 국제소포가 개인의 거주지로 발송될 경우 관세가 붙지 않고 세관 검열도 덜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그런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은 공등한 경쟁 조건에서 누구보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너무 오랫동안 면세 한도 규정을 남용해 관세를 회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은 800달러 미만 소포 거래량이 10년 전에 약 1억 4천만 개에서 작년에는 무려 10억 개 이상으로 폭증을 했는데
네.
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측은 당국이 위험하거나 불법인 제품을 차단하기에 10억 개는 너무 많은 양이라고 네. 지적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그 관련 규정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예, 백악관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태양광 제품, 세탁기 등에 대한 무역법 201조,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새로운 규정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시행이 들어갈지는 불확실합니다.
네. 자, 미국 정부 이번 조처는 중국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소액 제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예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역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제 관세 적용받는 제품들은 개인이 수입할 만한 제품들은 아니고요.
네.
또 가격도 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미국 백악관이 왜 이런 새로운 규정을 내놓게 된 건지 배경 보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들이 관세 규정을 남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행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11일 하원 민주당 의원 126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행정 권한을 행사해 면세 한도 규정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의원들은 해당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이 관세를 회피하고 있으며 세관 심사 없이 마약을 운송할 수 있는 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민단체들도 해당 규정을 통해 오피오이드 마약 위기가 미국에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섬유업계는 중국에서 싼값의 우유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많은 미국 섬유 공장들이 문을 닫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새로운 관세 규정을 발표한 후에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조처도 확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중국산 전기체에 대한 관세를 현 25%에서 100%로 인상하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는 50%, 리튬 이온 배터리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로 각각 상향 조정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3일 성명에서 오늘 확정된 관세 인상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유연한 정책과 관행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하는 방안은 이미 몇 달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백악관은 지난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배터리, 태양전지 등 핵심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었죠. 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13일 관세 인상을 확정 지은 겁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고요.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상은 2025년부터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인상된 관세율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중국 사회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 연령을 높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문제 대처하기 위해 노동자의 은퇴 연령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의 이 은퇴 연령을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네, 남성의 은퇴 연령은 현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고요.
네.
사무직 여성의 은퇴 연령은 55세에서 58세로 노동직 여성의 은퇴 연령은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다만 정년 인상이 한 번에 단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은퇴 연령을 이렇게 바꿔잡아야 될 정도로 중국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중국의 평균 수명은 지난 1960년에 44세에서 2021년에 78세로 증가했고요.
네.
2050년이 되면 8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아주 아주 많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인구 현재 14억 명이 넘는데요. 중국 당국은 2035년까지 60세 이상 인구가 2억 8천만 명에서 4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 노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노동 인구,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산이 꺼리면서 출산율은 급감했습니다.
네.
자, 출산율 감소는 결국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근로자는 줄어드는데 은퇴자는 늘어나니까 연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중 11곳이 연금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과학원은 추가적인 개혁 없이는 2035년에 연금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 은퇴 연령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은퇴 연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자, 한국의 경우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인데요.
네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우 법적 정년은 없는데요. 다만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보장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7세입니다.
네. 이 다른 나라들도 연금, 뭐 사회보장과 같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3년부터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자동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번 정년 연장 조처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연금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청년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정년 연장 발표에 젊은 층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사는 미국 영 US 테리토리스는 카리브해에 모두 두 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US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구거주 미국령 네 번째 순서로 US 버진 아일랜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e rain side of this, the rain is one of the big concerns. It's still passing at a good clip, 18 miles an hour. However, over the next 24 hours...
지난 8월 14일 버진 아일랜드령 비상관리국의 데릴 자션 국장이 나중에 허리케인으로 커진 열대성 폭풍 에르네스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션 국장은 이 자리에서 비가 큰 걱정이라며 앞으로 24시간 동안 15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내무부는 버진 아일랜드로 알려진 카리브해내 제도가 17세기 영국과 덴마크 령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펴내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덴마크는 17세기와 18세기 초 버진 아일랜드 남부의 세인트 토머스, 세인트 존, 그리고 세인트 크루아 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초까지 이들 섬의 경제는 아프리카 노예들을 동원한 사탕수수 생산이 이끌었습니다. 1917년 미국 정부는 주로 카리브해에서 평온함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이유로 버진 아일랜드 내 덴마크령을 2,50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Thousands of U.S. military personnel are helping with rescue and relief efforts in the U.S. Virgin Islands and Puerto Rico.
US 버진 아일랜드는 비통합 그리고 조직 미국령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미국 연방헌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지역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1927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주민에게 미국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도 다른 미국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US 버진 아일랜드에 대한 연방 관할권은 1931년 연방 내무부에 주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수도는 세인트 토머스 섬의 샬럿 아말리에입니다.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1936년에 제정된 버진 아일랜드 조직법에 따라 자치정부의 토대가 놓였고 이후 1954년에 개정된 법으로 더 정교한 정부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이해에 개정된 버진 아일랜드 조직법은 이곳의 헌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US 버진 아일랜드는 대표 한 명을 연방 하원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 대표도 다른 미국령 대표와 마찬가지로 하원 본회의 전체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영국 어주 미국령 네 번째 시간으로 US 버진 아일랜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 7월에 실시된 베네수엘라 대선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부 혼란과 국제사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논란의 7월 대선.
베네수엘라는 지난 7월 28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주요 야당 지도자들이 지지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후보 간의 경쟁 구도로 펼쳐졌습니다. 원래는 베네수엘라의 유명 야당 정치인인 마리나 코리아 마차도 전 의원이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였는데요. 하지만 마차도 전 의원은 부패, 불법 시위 조장, 미국 정부의 제재 지지 등의 혐의로 입 후보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고요. 이 야권이 마두로 대통령의 대항마로 내세운 인물이 바로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올해 75살의 곤살레스 씨였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몇 시간 만에 바로 마두로 대통령이 51% 이상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베네수엘라 선관위는 약 97% 집계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약 6,400만 표를 얻으면서 51.95%의 득표율로 곤살레스 후보를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공식 웹사이트에 투표소별로 분류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사이버 공격 때문에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야권은 자체 웹사이트를 만들어 독립적인 참관인들이 수집한 자료를 올렸는데요. 곤살레스 후보가 70% 넘는 득표율, 번복되기 힘든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와 선거당국은 야권이 내놓은 소위 증거들이 위조됐다면서 완전히 헛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속되는 대선 후유증.
7월 대선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크고 작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거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27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시위 관련 사망자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위와 관련해서 2,4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무료 변호단체에 따르면 정치범으로 분류된 사람이 1,580명 이상 보고됐고 이 가운데 114명이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선거 이후 베네수엘라 당국이 시위자들, 행인, 야권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회는 8월 15일 마두로 정부에 비정부기구들을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마두로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야권 후보 망명.
논란 많은 베네수엘라 대선의 여파는 결국 마두로 대통령과 겨뤘던 야권 대선 후보 곤살레스 씨의 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곤살레스 씨는 8일 스페인에 도착했는데요. 데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나라의 정치적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안전한 경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또 이는 전적으로 그의 단독 결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이에 앞서 곤살레스 씨에 대해 베네수엘라 사법당국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야권 웹사이트에 대선 개표 결과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 곤살레스 씨에게 출두 명령을 3차례 내렸는데요. 곤살레스 씨가 번번이 불응하자 권력 찬탈, 공문서 위조, 법률 위반 사주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곤살레스 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카라카스에 있는 네덜란드 또 스페인 대사관 등 외교 공간에 들어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곤살레스 씨는 스페인에 도착한 후 소셜미디어에 X에 올린 글에서 국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국가의 운명이 고통과 괴로움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차도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밝혔는데요. 마차도 전 의원은 베네수엘라 야권은 여전히 곤살레스 씨가 내년 1월 10일에 취임 선서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대신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In the face of repression and in the face of adversity. We've seen the announcement just a short while ago by the Venezuelan Electoral Commission. We have serious concerns that the result announced does not reflect the will or the votes.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8월 초에 압도적인 증거로 고려할 때 곤살레스 후보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게 분명하다면서 직접 축하 전화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투명한 투표 결과를 요구했고요. 칠레,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도 공정한 검증을 촉구하거나 부정선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양국의 관계가 더 발전하길 기대하며 마두로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또 중국도 순조로운 선거와 성공적인 연임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전통적 우방국들인 쿠바, 온두라스, 볼리비아는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는 등 국제사회 분열상은 베네수엘라 대선을 둘러싸고도 재현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곤살레스 씨가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의 전국의 향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대선 앞두고 지난해 10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 등을 조건으로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과했던 일부 제재를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의 경제 파탄.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가 매장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는 지난 4년 동안 무려 6자릿수의 초고도 인플레이션과 함께 사상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해지기 힘든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로 전문가들은 우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영합주의 정치가 계속되고 국제유가 폭락에 정부의 석유기업 통제, 또 지난 2018년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논란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등으로 경제가 무너진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런 정치적 혼란과 경제 파탄, 외교적 고립은 또 수많은 난민을 야기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무려 770만 명 넘는 사람이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전국 혼란이 또다시 재현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에드문도 곤살레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입니다. 에드문도 곤살레스 씨는 베네수엘라 대선에 야권 후보로 출마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극적으로 펼쳐졌습니다. 곤살레스 씨는 1949년 8월 29일생으로 지난달에 75세가 됐습니다. 그는 야당이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전까지 평생 외교계에서 일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입니다. 벨기에 엘살바도르, 미국 등에서 근무한 뒤에 알제리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를 지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그의 마지막 직책은 우고 차베스 정부 시절 아르헨티나 주재 베네수엘라 대사였습니다. 오랜 외교관 경력으로 단련된 차분한 어조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의 특징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이 익숙했던 시끄러운 정치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는데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곤살레스 씨의 이런 모습을 허약하다고 비난하고 곤살레스 씨가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곤살레스 씨는 품위를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에게 고함치고 모욕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단합할 때라면서 대선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와 선거당국이 그의 패배를 선언하고 결국 그는 일단 스페인으로 망명하는 걸로 자신의 거취를 정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후안 과이도 전 국회의장의 미국 망명에 이어서 또다시 유력한 야권 지도자인 곤살레스 씨까지 떠난 상황이 재현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다시 좌절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전국 혼란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에드문도 곤살레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이 모두 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see the yacht David bought? I really envy him.
Yeah, I saw it. But actually, he's regretting his decision.
Really? Why?
Well, it turns out that yacht has some serious issues. He needs to fix a lot of problems.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I guess that's true.
Sometimes things seem amazing on the surface, but they come with hidden downsides. Looks can be deceiving.
데이빗이 멋진 요트를 사서 제가 부러워하니까 존이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겉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은 물건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Looks can be deceiving.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Looks can be deceiving.
겉모습은 속인다. 그러니까 눈속임일 수 있다.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Looks can be deceiving.
겉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좋은 물건은 아니다.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see the yacht David bought? I really envy him.
Yeah, I saw it. But actually, he's regretting his decision.
Really? Why?
Well, it turns out that yacht has some serious issues. He needs to fix a lot of problems.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I guess that's true.
Sometimes things seem amazing on the surface, but they come with hidden downsides. Looks can be deceiving. Did you see the yacht David bought?
데이빗이 구입한 요트 봤어요?
I really envy him.
정말 부럽습니다.
He's regretting his decision.
그는 자신의 판단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It turns out that yacht has some serious issues.
알고 보니 그 요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He needs to fix a lot of problems.
그는 많은 문제들을 고쳐야 해요.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닙니다.
That yacht was definitely shiny and impressive.
그 요트는 확실히 빛나고 인상적이었어요.
Sometimes things seem amazing on the surface, but they come with hidden downsides.
때때로 겉으로는 굉장해 보이지만 숨겨진 단점이 있습니다.
Looks can be deceiving.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see the yacht David bought? I really envy him.
Yeah, I saw it, but actually he's regretting his decision.
Really? Why?
Well, it turns out that yacht has some serious issues. He needs to fix a lot of problems.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I guess that's true.
Sometimes things seem amazing on the surface, but they come with hidden downsides. Looks can be deceiving.
매일 영어는 B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B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Appearances can be deceiving. Looks can be deceiving.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홍해에서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공급망 마비와 세계적인 석유와 식량 비용 증가, 그리고 지역 안보를 해치고 인도적 구호활동을 방해하며 여기에 더해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더합니다. 8월 21일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하는 그리스 국적의 유조선 델타 순이온호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미 국방부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이 8월 27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순이온호는 러시아와 필리핀 선원 23명으로 이루어진 승무원들과 함께 이라크에서 그리스로 항해하고 있었다며 그 후 선원들은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MV Delta Sunion now sits immobilized in the Red Sea. Where is currently on fire and appears to be leaking.
라이더 대변인은 델타 순이온호는 현재 홍해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항해의 위험과 잠재적인 환경 재앙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후티족은 최근 몇 달 동안 상선에 대한 공격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들은 이번 공격이 터무니없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잔혹한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적어도 두 척의 선박이 침몰했고 세 명의 승무원이 후티 반군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또 후티 반군이 상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 척의 선박들이 이 지역을 피해 더 길고 더 비싼 항로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는 단지 무모한 테러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Which continue to destabilize global and regional commerce, put the lives of innocent civilian mariners at risk, and
라이더 대변인은 후티 반군이 세계와 지역의 무역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고한 민간인 선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며 후티 반군의 뒷마당인 홍해와 아덴만의 활기찬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유조선 순이온호에 대한 공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홍해로 유출되는 기름의 양이 1989년 유조선 엑손 발데즈호 재난의 4배에 달하는 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후티 반군은 예멘인들과 이 지역의 다른 공동체들이 무분별한 공격을 통해 이 지역의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든 것처럼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어업과 지역 생태계를 파괴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은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 같은 환경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